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책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자, 추석을 맞아서 재밌게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현재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9월 30일 날 우리나라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극 3특, 이건 뭐냐?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개 초강력권, 3특은 제주도, 강원도, 전북 4개 특별자치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극 3특이라 그러면 지도로 보면 옛날에 뭐 8도 그랬는데 전국 8도 뭐 하여튼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요렇게 전국에 나뉘어있는 뭐 행정구역 도하고 약간 비슷한데 완전 비슷하진 않죠. 충청권 같은 게 합쳤으니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제주, 강원, 전북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눴냐? 저렇게 나눠서 저곳을 부울경은 제조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요. 광주 전남권은 AI 에너지 융합 인재 양성을 하고요.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특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5극 3특을 중심으로 너무 수도권에만 몰려서 성장을 하니까 국가가 균형적으로 성장을 해보자. 모든 지역이 성장 엔진이 돼보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 또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왜 추진하냐? 당연하겠지만 추진 배경은 수도권 1극 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거에 바탕을 합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미 인구 비중이 역전이 됐죠. 2020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지방 인구는 점점 줄고 수도권 인구는 점점 늘고 있는 게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기승전 수도권이죠. 국내 500개 기업의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있고요. 국가 R&D에서는 74% 수도권에 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과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다 보니까 기승전 수도권을 이제 해결할 수 있냐? 여기에 바탕을 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요즘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냐? 하나의 예시만 보여드리면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조금 눈치를 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쭉 내려갔어요. 안정이 됐죠. 아, 그래서 계속 안정이 됐냐? 라고 말하면서 우측으로 턴을 거서 현재 놀랍게도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이 또 굉장한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요. 올라갔다가 안정화된 것 같다가 올라갔다가 안정화된 것 같았지만 방심하면 올라갑니다. 잡초와 같죠? 아무리 밟아도 계속 들썩 쌓아오르는데.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화된 거 아니냐? 아, 그거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언제냐면 여기 요 잠깐. 정말 부동산이 급등하다가 안정됐다가 급등 막 하니까 6.27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안정! 여기서 더 안정시켜야 돼. 9.7 대책 나왔죠. 끝나니까 버스가 출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잡는 게 그렇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는 다시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상승도 당연하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인데 이번 주에는 놀랍게도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가 모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올랐다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다 올랐어요. 아, 물론 지방은 아닙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그 지방 얘기는 아니에요. 죄송한데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값이 모두 올랐다. 어디가 그럼 많이 올랐습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뭐 강남 중심으로 올랐잖아요. 이번에는 뭐 수도권 그 강남 6억 이상 대출도 안 되고 수요 억제 대책도 나왔고 공급 대책도 나왔고 대책이 많았는데 강남 중심으로 거긴 이제 자꾸 누르니까 규제 지역으로 하고 풍선 효과라 그러죠. 거길 누르니까 딴 데가 부풀었죠. 거기가 어디냐? 이번엔 강북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도 물론 만만치 않게 올랐는데 강북 14개구가 0.26% 이번 주에 성동구 0.78%, 마포구 0.69%, 광진구 0.65%. 참고로 한 주입니다. 한 달 아니고요. 한 달 아니고. 한 주예요. 한 주. 곱하기 4하면 한 달입니다. 이 속도로 4주 오르면 성동구 한 달에 3% 오르는 건데 한 주 이번 주. 광진구 0.5%, 용산구 0.47%, 중구 0.4%. 이렇게 풍선효과로 억눌린 데 말고 다른 쪽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강남이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송파구 0.49%, 강동구 0.49%, 영등포 0.32%, 서초구 강남구 0.2%씩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신문에 많이 보셨겠지만 가장 정신 나갈 정도로 많이 오른 동네가 있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자, 천당 위의 분당. 한 주일 불렀어, 한 주일. 와, 오, 야, 0.97% 진짜 대단하다. 아, 이거 박수 안 칠 수 없네. 한 주에 1%, 미쳤다. 한 주에 1%면 한 달에 4%잖아요. 요 속도로 가면 1년에 50% 오릅니다. 야, 근데 분당 집값이 싸지가 않잖아요. 엄청 비싸거든요. 수십억 하잖아. 수십억 하는 게 한 주에 1%, 0.97%. 아, 정말 미쳤고요. 요즘에 한강 벨트보다 뜨겁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거의 천당이죠, 천당. 천당 위의 분당. 과천시도 0.54%. 하남시, 광명시 모두 다 이제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일경제 신문에서 요거 이미지를 따왔는데, 위지혜 기자님, 홍혜진님 감사합니다. 보시면, 와, 동그라미가, 상상력입니다, 동그라미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쵸. 이 풍선 날린 거죠, 이렇게? 위에 풍선 달려갖고. 업인가? 애니메이션 있죠. 여기 발진하고 있는 모습. 거의 슈퍼태권 V처럼 발진하는 서울의 그 멋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만약 이대로 가면, 현재까지 9월 말까지인데, 이대로 만약에 12월까지 쭉 간다. 1년 환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파란색은 지금까지 올해 오른 거고, 주황색은 1년 환산. 제가 그냥 나누기 9 곱하기 12한 거예요. 송파구 이대로 가면 올해 19% 오릅니다. 이미 14%는 올랐고, 9월까지. 12월까지 이속도면 19%고요. 와, 19%야. 와, 1년에 20% 올랐어. 저게 보통 아파트가 20억 하잖아요. 국평 가면 30억 하고. 그럼 얼마 오른 겁니까? 20억짜리가 20%면 4억 오른 겁니다. 30억짜리는 한 6억. 1년. 1년. 절대로 연봉으로 따라갈 수 없는. 과천 17%, 성동구 16%, 서초구 14, 분당 13, 마포구 12, 용산구 13. 이렇게 쭉이 속도로 가면은 1년 환산을 했을 때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정말 대단한 상승률이라고 할수 있고. 아, 물론 자꾸 말씀드리지만 서울과 수도권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 5대 광역시는 빠졌습니다. 대전, 대구는 빠졌어요. 광주, 뭐 전남 다 빠졌어요. 제주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 이 온기가 다 퍼진 건 아니고, 요 서울, 핑크색 보이죠? 여기 얘기입니다, 여기. 경기도 이번에 많이 못 올랐어요. 주로 이제 서울 아니면은 분당. 특히 보시면 올해 놀라운 그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2대 도시인 부산 올해 얼마나 올랐냐? 빠졌습니다. 지금 9월까지 마이너스 1.44%예요. 이건 제가 1년 환산을 해놓은 거예요. 나누기 곱하기 12 해놓은 건데, 이대로 가면 부산 아파트 올해 마이너스 2% 찍을 수 있어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게, 아니 서울 아파트는 평균이 7% 올랐거든요. 아까 전에 많이 오른 데는 막 십몇 프로씩 올랐잖아요. 17%, 15%. 부산은 평균 2%가 빠졌어요. 9월 말까지가 지금 서울이 5.53%, 부산이 마이너스 1.44%입니다. 그리고 이걸 2024년 값을 보면, 2024년에 서울 아파트가 평균 3.7%, 올해 7.4%인데, 부산은 작년에도 마이너스 2%, 올해도 마이너스 2% 정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한11% 올랐는데, 2024에서 2025년까지 그냥 더하면, 무식하게 더하면. 부산은 두개 더하면 그냥 마이너스 4% 정도가 빠졌다는 소리니까. 근데 우리나라 2대 도시잖아. 그럼 다른 데는 어떨 거냐? 부산 아파트는 제 생각인데, 부산 아파트 매수자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셀것 같다. 이거는 아래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부동산 사업 플랫폼, 이제 부동산 지인과 강경규 교수님의 자료로 만든 걸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왔는데, 아파트 평당 가격이 2015년에 서울이 얼마입니까? 1710만 원. 이게 언제적 얘기죠? 10년 전에 이랬다고? 10년 전에, 20년 전거 같냐? 10년 전에 1710만 원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가격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천만 원대로 서울시 전체를 2,500원 올랐는데, 얼마가 오른 겁니까? 2,500만 원이 올랐죠. 2,540만 원. 10년 사이 부산 아파트는 800하던 게1,200 됐다. 안 오른 건 아닌데, 10년 사이에 굉장히 좀 별로 못 오른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국평 아파트를 샀다, 10년 전에 서울 아파트를 산분 A와 B, 부산 아파트를 산분 B분이 있다면, 10년 전에 서울 국평 84제곱미터 아파트는 2015년에 한 6억 됐는데, 5억 9천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4억 7천만 원이 돼서 10년 사이에 8.8억이 올랐죠. 부산 84제곱미터 아파트는 10년 전에 2억 8천인데 지금 4억 2천이다. 1.4억, 1억 4천만 원. 물론 많이 올랐는데, 서울을 보면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야, 지금은 9억의 차이가 있으니까. 게다가 이거는 평균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강남이라든지 고가 아파트라든지 그거는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죠. 서울 상위 20% 아파트는 10년 대비 3배.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고가 아파트를 산 분들은 더 이제 속이 좀 쓰리시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9월까지 부산 포함해서 주요 지역 아파트 예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도기가 청청이고, 와 이게 좀 과하다 싶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5극 뭐 3특 그런 전략이 나오는 게, 서울을 제외하면은 여기 세종동, 세종은 한 1% 올랐는데 세종도 제외하면 인천 빠지고요, 부산 빠졌고요, 대구 빠졌고요, 광주 빠졌고요, 대전 빠졌고요, 전남이 빠졌어요. 경기도 사실 올랐다고 이게 애매합니다. 분당 같은 특정 지역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서울 외에는 사실상 올해 아파트가 오른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아파트가 오른 것 같잖아요. 이제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중적으로 이제 저기 하다 보니까 시장 코스피 전체가 좋은 건 아니다. 특정 종목이 좋았다. 특정 종목이 좀 많이 좋고, 저기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시가총액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서울이 끌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빠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언젠가는, 야, 서울의 상승세마저 만약에 줄어든다면, 물론 뭐 유동성을 얼마나 푸냐의 문제겠지만, 만약에 이 상승세가 가라앉는다면 그럼 우리나라 전체 집값은 마이너스로 빠지는 건가 라는 또 두려움도 있죠. 이게 마이너스 돌면 어떡할 거야. 서울 경기는 거의 보합이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서울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돌면, 야, 그럼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좋아해야 되나. 전체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여기를 올리는 거죠.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이렇게 올려갖고 다 같이 좀, 서울은 좀 낮추고 여긴 좀 올려갖고 완만한 물가 상승률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서울 부동산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 세제 이걸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대로 가면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뭐 빠지거나 하여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 딴 얘기 드리면,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물론 올해는 코스피와 금도 많이 달리고 있죠. KLS 금현물, 옛날에 슈카월드에서 금거래 가장 간편하게 하는 법, 현물 사는 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소하고 손잡고 했던 영상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요. KLS 금현물이 올해 60%가 올랐어요. 코스피가 올해 50% 올랐잖아요. 47.9%, 48%. 금이 더 올랐습니다. 60%. 물론 지금이라도 올해 글로벌 금은 한 50% 올랐어요. 한국 금은 60% 올랐다며. 맞아요. K금은 60% 올랐어요. 글로벌 금과 한국 금이 뭐가 다르나요? 골드의 성분이 뭐가 다르나? 여기 99%, 여기 뭐 98%인가? 그게 아니죠. 똑같은 금인데 한국 금은 더 올랐다.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금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도 이상하게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외국보다 비싸더라. 요즘엔 안 비쌉니다. 요즘엔 별로 안 비싸요. 다들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국 비트코인은 비쌌죠. 원래 K자 붙으면 다 비싸져요. 모르셨구나. K자 붙으면은 고급 제품이 되는 겁니다. K가 붙으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K가 붙으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K유튜버, K팝, 뭐 K카, K반도체. 원래 K가 붙으면 한땀 만든 장인의 명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프리미엄이 붙지만, 근데 금은 놀랍게도 이게 옛날 자료예요. 2월달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프리미엄 올랐다 내려왔거든요.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금치 프리미엄이 10%를 넘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11, 12 뭐 이렇게 넘어가던데. 자, 그럼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만 금 가격이 너무 높게 잡혔다는 말이죠. 글로벌 가격은 예를 들면 여긴데. 그러면 당연히 프리미엄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휴 직전에 갑자기 엄청난 장대 음봉이 한국 금에 박혔는데, 어? 글로벌 금 가격이 빠지는 뭐가 났나요? 아, 안 났어요. 예, 여기서만 난 겁니다. 자체 조정이라고. 이제 한국 거래소는 지금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금 투자 유의를 이제 발표를 했고, 결국 고점에서 이제 조금 조정이 되겠죠. 이제 글로벌 금은 오르고 한국 금은 좀 빠져갖고 어느 시점에서 만나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요얘기도 하죠. 이거 통화량 때문 아니냐. 우리가 그 광희 통화라고 하는데 뭐 아실 필요 없습니다. M2라고 하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M2를 중심으로 통화량을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시장형 상품, 예적금 이런 게 다 들어간 건데,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통화량이 많이 늘었어요. 가파르게 늘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뭐 많이 늘고 있고, 본원통화로 보면, 본원통화는 뭐냐면 한국은행에 직접 찢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그 통화량, 코로나 때 많이 늘었어요. 이 여파가 아직 조금 있겠죠. 본원통화 가파르게 증가되어 있고, 참고로만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은 지금 한 7% 정도 찍힙니다. 이거 한국은행 스냅샷 가시면 있어요. M2가 7% 정도 증가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화량 증가율이 인플레이션 증가율보다 좀 높게 찍힙니다. 파란 게 M2 통화량이고 주황색이 소비자 물가인데, 왜 높게 찍히나요? 그 통화가 들어가는 곳이 보통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부동산으로 들어가든 뭐 주식이 들어가든 그렇죠. 예전에 슈카월드에서 여러 번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1억이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포함되지 않아요. 강남 아파트가 하나에 500억이 됐다! 자,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세만 조금 들어가요. 월세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좀 우리가 느끼기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하여튼 요런 얘기 이제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아까 이제 보셨지만 서울만 이렇게 불타오르고 수도권만 불타고 나머지 지방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5극, 3특, 뭐 균형성장 이런 걸 하는 거죠. 10월 1일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교육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안 육성 방향을 발표합니다. 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안 육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바로 오늘 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자, 서울대 10개. 자, 만들면 돼요. 우리가 서울대 10개 열심히 만들면 됩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지역교육혁신을 통한 지역인재를 양성해서 서울대를 10개 만들면 됩니다. 서울대를 이제 어떻게 10개 만드냐? 자, 그렇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하우가 있죠. 하우. 어떻게? 일단 서울대 10개를 새로 하나씩 만드냐? 강릉이 하나, 부산에 하나, 광주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만드냐? 그건 아니고,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대학을 10개를 언제 만들어? 공부를 다 줘야 되고. 그럼 어떡하냐? 기존에 있던 거점 국립대, 아, 지방 거점 국립대, 여기를 서울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강원대, 경상 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아홉 개죠? 여기를 이제 서울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홉 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할 건, 제 이름도 좀 서울 1대, 서울 2, 아 그럼 안 되겠다. 대한민국 1대, 대한민국, 아 1대라 하면 이상하잖아. 하여튼 이름 좀 비슷하게 좀 시리즈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면, 기존에 9개 있으니까 서울대가 하나 있고요, 거점 국립대 9개가 서울대 수준으로 갈 테니까 1 플러스 9 하면은 10개 서울대 만들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죠?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냐? 그걸 위해서 5년간 4조 원이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니까 서울대의 40%밖에 안 돼요. 서울대는 6,30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2,500만밖에 안 써.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거점 국립대는 교원이 적다 보니까, 교수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교수님 한 명당 학생 수가 높아. 안 되겠어. 이 격차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5년간 4조 원. 1년에 8천억. 9개니까 한 대학에 대충 1천억? 1년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서울대 수준으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돈 쓰는 거 말고 교원들의 연구비와 급여도 높여야죠. 교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가야, 또 이탈을 막아야 거기가 더 수준 높은 대학들이 될 테니까, 전임 교원 1인당 연구비도 지금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반밖에 안 돼요. 이걸 올리자. 전임 교원 평균 급여도 지금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가 10% 정도 차이가 나요. 요걸 또 올려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4조 원씩 그런 데 쓰면 되는 거고요. 국립대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의 특례를 활용하고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을 허용하겠다. 한마디로 거점 국립대에 있는 교원분들의 인건비를 높여주는, 지금 이제 제도 같은 걸로 막혀 있는데, 특례를 만들어주겠다. 또 우수교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겸직도 허용하겠다. 삼성전자를 다니는 본부장님이 교수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SK하이닉스 부장님이 갑자기 교수님으로, 밤에 아니면 뭐 쉬는 낮에 잠깐 오셔갖고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기업 겸직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걸 위해서 거점 국립대는 앞으로 여러가지 규제화나 특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울대와 과기원 수준으로 교원 채용에 대한 기준을 자율화한다든지, 인건비를 올리고 연구 겸직 활성화, 우수교원은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것만으로는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앞으로 거점 국립대는 학부 대학원 연구소로 이어지는 패키지 대학으로 육성이 됩니다. 특성화 연구대학, 요즘 표현으로 학부만 딸랑인 학교가 아니라 학부와 대학원과 연구소가 같이 가는 이런 패키지로 간다는 건데요. 성장 엔진 사회 석 박사급 신진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거점 국립대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AI. 거점 국립대학생이라면 누구나 AI 글로벌 기본 역량을 든든하게 갖추고 기업이 선호하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이것만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입학 시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대기업, 지역 앵커 기업 등의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겠다. 오! 잠깐. 오, 그러니까 그 지역 기업, 뭐 예를 들면 울산의 대학 나오면은 현대차 합격! 그쵸? 뭐 어디 나오면 삼성 합격! 뭐 한화 합격! SK 합격! 그쵸? 뭐 효성 합격!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계약학과를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늘려주겠다. 아, 그러면은 안정된 취업과 진로 보장이 되니까 글로 좀 많이 가지 않겠냐? 라는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 성장 엔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는 뭐고 어디는 뭐고 여러 개 5급 3특에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성장 엔진과 더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소와 더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자.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산 같은 경우 물류가 많으면 물류 관련 뭐 연구대학을 넣는다든지 어디 뭐 바이오가 있으면 바이오 관련 뭐 넣는다든지 반도체 넣는다든지 배터리는 배터리 뭐 이런 걸 넣어갖고 연계한 연구대학으로 육성을 하면은 그렇다면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니까 가고 싶은 대학이 되지 않겠냐. 거점 공대를 졸업해도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굳이 서울 지역의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거를 지자체 주도로 하자. 그래서 라이즈 체계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실 필요 없는데요. 라이즈 대학 지원 체계 이런 거 있습니다. 지역산업과 대학교 간의 협력 및 동반 성장. 한마디 지역산업과 대학과 연구소를 합쳐서 지자체가 좀 밀어봐라. 그래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 규제 완화 해줄 테니까 지자체가 이걸 밀어서 조선소가 있으면 조선 관련 학과 밀고 거기 있는 학생들 뽑아주고 같이 연구소도 같이 해주고 미는 이제 라이즈 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지자체 기준으로 대학교를 클러스터로 엮어서 우리 지자체 대학이 3개 있다 엮어 이걸 메가 공유 대학이라고 합니다. 메가 공유 대학으로 엮으면은 조금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큰 연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창업 허브 캠퍼스로 조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학생도 취업이 잘 되고 연구자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창업도 같이 이어지면서 지역 발전을 하면서 지금 서울 일방향으로 가는 수도권 일방향으로 가는 그런 성장을 각 지역도 다 성장할 수 있게 거점 국립대를 만들어보자 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개는 다 시켜드렸는데 나쁘지 않죠. 서울대 10개 거점 국립대 되면 되기를 진짜 간절한 게 아니라 진짜 머리 100번 박으면서 되기를 간절 초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10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되면 얼마나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잘못하면 이게 그냥 나눠먹기가 될 수도 있다.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인데 지금 4조 원인데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는 건데 5년에 4조 1년에 한 1조가 채 안 되는데 10개 대학이 이걸 나눠 갖다 보면은 그래서 10개 서울대 만들기 이건 비전, 목표, 오케이 좋은데 어느 한 곳이라도 강원도건 대경권이건 동남권이건 호남권이건 전북권이건 충청권이건 하나라도 좀 밀어서 제2의 수도권, 제2의 서울대, 제2의 스카이 근데 이게 힘든 게 예를 들면 어딜 민다고 하면 나머지가 또 요즘 화를 내니까 제주를 뭘 해서 밉니다. 그러면 또 뭐 전북, 호남, 충천, 대경, 동남권이 화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진 않아요. 뭐 우린 죽으라는 거냐 뭐 이게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그래도 10개는 우리의 비전, 장기 비전이지만 하나라도 어찌 하나라도 좀 그리고 아까 이제 산업협동 그런 게 나왔는데 그걸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맨날 얘기하지만 서울 수도권 대학 지원은 좀 많이 줄이고 아니요. 거기도 지원하지만 딴 데를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해서 뭐 반도체 특화, 뭐 아니면 뭐 AI 특화, 뭐 그리고 뭐 조선 특화, 뭐 바이오 관련 대학들이 쫙 뭐 몰려 있다든지 조선 관련 쫙 몰려 있다든지 그래서 바이오 하려면은 거길 가야지. 뭐 이쪽은 여기지. 뭐 여기는 여기지. 약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 거점에서 이렇게 살아봐야 그렇죠. 그래야 기업도 오고 거기에 살아봐야 또 살 생각도 하고 하니까 더 얘기하면 혼날 것 같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서울대를 만들 수 있다면은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서울대를 내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네. 그 세종이 행정 수도면 수도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아닙니다. 하여튼 어디라도 하나만 성공이 돼서 지금 너무 수도권 1방향인데 최소 2극 뭐 아는 게 뭐 5극, 뭐 3특 다 좋은데 최소 2극 어디 하나라도 강원이건 충청이건 2극 3극이면 정말 바랄 나이가 없죠. 우리나라 3극이면 아마 국민소득 6만 달러 갈 겁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어디 수도권하고 어디하고 어디하고 3극이 됐다. 야, 이러면 끝났지. 이러면 게임 오버. 하나만 더 있어서 뭐 부산이 좀 살아나든가. 옛날처럼. 양극만 잘 키워도. 아니 뭐 이쪽에 하나. 호남에서 3극. 와, 트라이앵글 미쳤다. 미쳤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